저희는 하나님의 둘째 계명인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최근 2주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큰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과 삶에는 너무나 여러 경우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모든 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에 관한 근원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시각에 달려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이는 우리가 그 계명 또한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앞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와 또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몇몇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계명 중 두 번째인 그 하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에 마음속 깊이 불편함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양심의 거리낌조차 없으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앓고 있거나 다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주요 원인과 이 계명에 대한 태도를 바꿔줄 해결책 및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간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공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두 번째 계명의 몇 가지 점에 주목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 39절 말씀인 그 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내 자신에서 너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내 이웃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그들 간의 관계의 일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즉 나 자신과 그들 관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신자들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실패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은 관계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양질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촉구합니다. 즉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개인적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러저러 이유들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사랑 실패의 주요 원인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문제이고 그러한 관계 혹은 연결에서의 주된 문제는 다름 아닌 개인주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음을 강조할 동안 자칫하면 개인주의적 태도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큰 계명을 지키려면 동료 신자들과 연결되고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현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명목상의 연결은 그저 피상적일 뿐입니다. 이 개인주의적 태도는 항상 개인들 및 그룹들의 그룹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옵니다. 즉, 네 편과 내 편, 편을 나누고 그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개인주의가 낳게 되는 최종 결과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얼굴로 예의를 차려서 인사하며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동고동락의 진정한 동료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각자의 울타리 내에 머무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이웃의 짐을 서로 지어야 하는 자입니다. 함께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되는지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제대로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크리스천 신자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교제하고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일만 신경 씁니다. 그들이 이를 문제로 생각하거나 혹은 않거나에 상관없이 그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들의 영적 질병의 시초가 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큰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편협하지 않은 관계 또한 맺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입맛에 맞게 고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실패의 길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영적, 정서적으로 점점 더 서로 떨어져 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에게 안정된 느낌을 주는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주요 원인인 개인주의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품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거부하면서 저는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요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겠지요. 즉, 저는 혼자 있고 싶지만 이웃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특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면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웃마다 기질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갈등 및 불쾌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그들을 참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마음이라도 먹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하는 방식으로 모든 관계에서의 갈등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천의 성품은 우리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13장 4절 5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그 전에 3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현대어 성경은 이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로 적고 있습니다. 즉, 이 귀절들에 묘사된 특성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사랑의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은 친절하지 않은 자에도 친절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즉,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과잉된 개인주의 풍조는 개인의 성공, 개인적 성취 또는 개인 실현에 중점을 두도록 우리의 사고방식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도 자신을 위해서 옵니다. 즉,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다 그런 생각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생긴다면 다 회피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자신들의 필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눌 때, 또 우리의 사랑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크리스천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주요 원인인 개인주의는 우리의 종교 자체도 왜곡시킵니다.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은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릴지라도 진실로는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 짓는 살아 숨쉬는 영적 벽돌들이 되어야 하지만 이제 많은 신자들이 그 역할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만 생각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 호흡 처치는 서로 분리되고 분열될 것입니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스스로의 궁에 맞는 자유로운 삶을 주장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 무엇이든지 의무로 다가온다면 선이 아닌 악이 되고 맙니다. 이 경우에 크리스천이 지향해야 할 덕과 성품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정의하며 이를 자유라고 포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개개인 신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한 연구원들이 목회자들에게 교구 신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즉,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그 응답자 중 76%가 외로움과 정신건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과 의사였던 바이백 멀시는 그의 말에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내가 발견한 가장 흔한 병은 심장병이나 당뇨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면서 우리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알아보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로 큰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을 알게 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의 두 번째 큰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돕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셨고 외치셔서 들리지 않던 제 귀를 여셨습니다. 당신은 맹렬히 떠오르는 빛으로 제 어두운 눈도 여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향기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그래서 당신을 갈구합니다. 애타게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찾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평안을 찾고 또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계명에 순종할수록 돕는 가장 주된 원동력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개인적 시련과 비극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게 되지만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거나 대응하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 암의 공포,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싸움, 혹은 여러 다른 삶의 통째로 뒤흔드는 비극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건 이전과 같은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럽고 고통에 빠집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모든 연령대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소용돌이를 겪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하며 우리 스스로를 이전과 다르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시련과 비극이 우리를 새롭게 깨우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일들은 일상의 피상적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그 너머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불어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신 사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능성은 고통과 비극에 의해 타격받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발현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감흥 없이 좋지 않은 일을 볼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참 마음이 아프군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는 진실로 그것에 동감하며 그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도우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보이고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던 그들의 문제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 문제에 관해 무언가를 하고픈 진실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싶어지고 또 기꺼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모한 총격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뒤에 국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도록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피난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산불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요. 또 암이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암 혹은 관련 질병 연구에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맹인협회나 노숙자 신처를 돕거나 성차별, 인종차별 혹은 가정폭력 반대 모임 등에서 활동가로 일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고 난 뒤 다른 이들을 그로부터 보호하는 활동가가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을 실천하고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굶주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굶주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동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때때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해 설명하는 것처럼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적 고통을 경험하며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옛 자아의 일부를 죽게 할 만큼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중심적이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본성을 가진 우리의 죄성이 변화의 순간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순간은 회심의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께 떠나기를 요청드렸고 이사야가 자신이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살며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뵈면서 슬퍼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혼과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나에서 타인 중심의 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감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주의점 혹은 부연하자면 제가 변화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째로 완전히 부정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어두운 과거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이 어두운 시기가 우리 성화 과정에서 빛과 어둠의 차이를 더욱 확실히 알게 하고 앞으로 정진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회심 이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였을 때 그는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후회가 전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를 더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결혼생활 중에 이러한 영적 변화를 겪으시더라도 그 혼인관계 내에 여전히 머무는 가운데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변화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기쁨과 만족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관계 안에 머물더라도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던 예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선하고 영적인 의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는 실제로 사람에 따라 급진적으로 혹은 또 느리게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정말로 확실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또 어디까지 성장하는지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경적 이해의 관점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아를 죽이고 스스로를 버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반복된 공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는 정말로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심과 함께 주님을 따르려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이 태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이를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해와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서의 변화를 회심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과 행동 및 삶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주 극적인 변화까지는 자신의 삶의 태도나 성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회심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두 채무자의 비유가 아마도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열어서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두 채무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탕감을 받아서라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둘 모두가 빚을 탕감받았지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했을 때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라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 주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더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상처를 주는 대신에 살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점은 우리의 죄의 종류와 심각성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그 기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잘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그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 무게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께서 주신 용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대다수가 자신들의 빚이 단지 50데나리온인 사람들처럼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500데나리온 부채를 용서받은 사람들처럼 깊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신자들의 감사의 깊이와 성숙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 우리가 진실로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죄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50절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즉 결국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진실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더 적은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아주 좋은 척도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종종 함께 성장합니다. 많이 감사한 자가 믿음도 큽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저는 복음의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항상 건조하고 무감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특별히 크리스천 2세대 또는 3세대들에게 주의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특별하지 않고 작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우리를 계명에 순종하도록 또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앞서의 얘기를 더 이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우리가 감사함을 알게 되고 또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삶의 어떤 게임에서든지 왕좌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와서야 내 자신이 얼마나 그 게임에 조종당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삶에서 치열하게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승리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정말 허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고 우위에 서기 위해 격렬히 싸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언젠가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일임을 깨닫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를 따라서 그 일에 매진할 것이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길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큰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이에 실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먼저 이 두 번째 큰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몇몇 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를 통해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필요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큰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아주 잘 말했습니다. 이웃의 영광을 위한 짐과 무게가 매일 내 등 위에 놓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오직 겸손한 자만이 질 수 있고 교만한 자의 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단번에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선을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습관의 영향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하고 타인을 중심에 두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타인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냉담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되고 점점 더 냉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안 될 때가 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살인자들이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관대함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성품으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변명의 이유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 삶 자체로도 버겁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때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진실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밝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와 관해서 데이빗 브룩스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명한 이치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야만 하고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잘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자매 중 한 분은 스스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함께 머물던 그 병실에는 대여섯 명의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그 질병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그 자매님을 방문했을 때, 병문안 갔을 때, 우리는 제가 과일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 과일을 그 병실에 있던 모든 환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 환자들이 네 것 내 것을 나누지 않고 함께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함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가장 자신을 내어주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실제로 지킬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 거죠? 이러한 의문이 드신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실제로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으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빛나는 눈에서 스스로의 태양을 찾고 다른 사람이 듣는 음악에서 자신의 교향곡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입술에 머무는 미소로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푸는 일을 함으로써 받는 것이 있음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를 말씀을 모르는 자는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우리의 헌신이야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데이빗 브룩스의 헌신에 대한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는 가장 유명한 기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헌신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것에 대해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헌신은 무언가와 사랑에 빠지고 그 후 그 사랑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우리의 평소의 행실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그가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헌신에 대한 정말로 알맞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했을지라도 그들과의 일부 경험들은 그들을 더 이상 동일한 태도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가, 그러한 사랑이 사라지려는 그때가 우리의 헌신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데이빗 브룩스의 정의처럼 그때가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 때에,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심지어 눈이 오는 지역이라도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겠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부 경험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바로 그때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을 희생해 봉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위해 봉사할 경우에 그 조직 또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쯤 여론조사원이었던 다니엘 양켈로 비치가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내가 주면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취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희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상호주의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웃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모두 한 배에 탔다는 정신이 강했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변했고 심지어 서로를 향한 크리스천들의 태도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아이러니를 창출합니다. 개인주의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신자들조차 무척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풍조는 더더욱 개인화될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로운 이들을 향한 관심과 돌봄은 교회 내에서조차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러한 외로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기꺼이 희생을 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과 관심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 역시도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사랑에 있어서도 상호주의가 빠져버렸습니다. 준다면 받겠어 라는 식의 태도만 남았지요. 따라서 언제나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교, 위로, 격려, 지원을 하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당신이 준다면 물론 기꺼이 받겠어요. 하지만 나는 뭐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서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제한된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힘듦을 감내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열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들 마음 속에도 너무나 힘듦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 너무 친절해요.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요. 라고 칭찬하지만 그들이 낙심할 때 그들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저 받는 것을 즐길 뿐 자신들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간에 이러한 상호 존중이 발생할 때 사람들을 돌보려는 헌신이 지지받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만약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되며 일어나야 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순환되지 못할 때 스스로를 희생하기에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이걸로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시라면 사랑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이 두 번째 큰 계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분들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며 이는 주님의 계명 그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든 행동과 생각이 모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께서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세우셔서 마음을 먹으셔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은 환자의 자가치료 시도라고 의사, 특히 심리학자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은 구글을 통해 혹은 네이버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을 때조차 본인들이 이러한 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느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내적 질병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 두 번째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자신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호흡 교회가 그냥 여러 다른 교회들처럼 일반적인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마음이 아픈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힘든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